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의 자리에 찾아나왔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일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내 내면이 비어버린 것처럼 되어질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하여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부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중심을 채우시고 그 깨어난 중심으로 내 삶이 채워져야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사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의 한 가운데 주님께 좌정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교제할 때 주님께서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사용하셔서 각 사람의 기도할 제목들을 떠오르게 하시길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8편 11절부터 26절까지, 28편은 조금 분량이 길어서 세 번 나누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로 1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1절부터 2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들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치를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 드실 때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온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개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를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도다. 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상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치하심을 보았노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치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한 자는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이신 하나님 너희여, 대주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28편 말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장면이 나와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11절부터 14절의 장면이겠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묘사할 때는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신 승리자시고 우리는 그와 함께 탈취물들을 나누는 여자들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십니다. 그럼 전리품을 누구만 갖나요? 하나님만 가지시나요? 아니요, 그의 백성들이 다 나누어 갔죠. 왕이 전쟁에 승리하면 그 전리품을 가져다가 그 전쟁에 참여했던 남자들, 군사들과 또 그의 가족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전쟁의 승리에 보상, 대가,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싸우셔서 왕들을 도망하게 하셔서 여자들까지도 그 탈취물을 나눈다. 그 탈취물이 풍성해서 먼저는 왕이 갖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갖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갖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나누어 갔는데 모두가 그것을 나누어 갖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같이 누리는 여자들의 입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려주겠습니까? 바산의 산. 산이 바산의 산이라고 표현해서 하나님의 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산, 바산의 산은 무엇입니까? 바산의 산은 헬몬 산이기도 합니다. 바산의 산은 그래서 가장 풍요로운 땅을 상징합니다. 거의 설산이고 이슬이 내리는 땅이어서 지역에 맞지 않게 땅이 굉장히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산, 가장 풍요로운 산,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대단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바산의 산입니다. 바산의 산 누가 하나님?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높은 산이세요. 그래서 너희 높은 산들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산을 시기하며 보느냐? 라고 표현하죠.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산들, 다른 왕들, 다른 대단한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이 가장 대단하시다는 걸 인정하는 통치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반역자들부터도 선물을 받으신다라고 표현하여서 어떤 하나님을 표현해요? 적들을 완전히 다 점령하셔서 반역자들의 나라들까지 다 점령하셔서 그들이 공무를 마치는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다스리시는 다스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이 그거에 부복하여서 반역자들까지도 공물을 바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로서의 모습을 두 번째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구절인 19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들의 정수리를 쳐서 깨뜨리신 하나님.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들이 나오죠. 우리의 원수들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다고 표현하시고요. 그래서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깊은 바다에서 도로 나오게 하시고. 무슨 뜻이에요? 바산은 가장 높은 산이라고 그랬죠? 아까 했던 바산의 표현과 여기 했던 바산의 표현은 비유적으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도망했건 바닷속 가장 깊은 곳에 도망했건 내 원수들을 다시 잡아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펴를 그들의 피로 내 발을 잠그게 하시고 우리 집에 개혀로 원수들에게서 재분기를 얻게 하신다. 되게 잔인한 표현들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어디로 도망가 있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하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잘못된 나를 대적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던 사람들에서 반드시 보복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으로서 행차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나니 성소로 행차하시는데 속어치는 처녀들이 노래를 부르고 뒤에 있는 자들은 악기를 부르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렇죠? 왕의 행렬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금 모든 승전을 이루고 그렇죠? 완벽한 승리를 이루고 이제는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시는 그래서 앞에 음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여자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시다 승리하며 축제를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두 장면이 연결되죠. 첫 번째 장면 어떤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쟁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시고 원수들로부터도 조공을 받으시는 통치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요. 뒤에 어떤 하나님을 표현해요?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고 왕으로서 행차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어떤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시고 왕으로서 우뚝 서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액센트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액센트가 있지만 거기에 연결해서 누구 액센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액센트가 있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승리의 전리품을 같이 나누는 하나님께 그렇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시원해진 하나님께 내 원수를 깨뜨리시기 때문에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행차하시기 때문에 그 행차를 기뻐하는 나 를 포함하면서 이 구절들이 표현되어 있어서 네 장면으로 오늘의 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장면을 한 줄을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절을 외우십시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구절만 하면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내 뒤치다꺼리 해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줄.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다니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생각을 갖고 이 구절을 접하면 어떻습니까? 그러신 적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무슨 날마다 내 짐을 지십니까? 내가 내 짐을 졌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는 주가 와닿지 않아요? 내 앞뒤의 네 장면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멸하신다고 그런데 그 원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죄를 짓고 다니는 자라고 표현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자들을 멸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좌정하시죠?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주십니까? 우리가 그의 전쟁을 선언하는 여자들일 때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일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죄 짓는 자들과 싸우는 자일 때 하나님께서 행차하실 때 그 앞에서 춤추는 여자들일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겠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를 경험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내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으나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방향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 없이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는 주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고백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하여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 대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운전면허가 있고 자기가 몰 수 있는 차도 있는데 용기가 안 나서 차를 못 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5년이고 10년이고. 내 집안에 차가 있어서 언제든지 끌고 나갈 수 있어요. 난 면허도 있고. 근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뭐 하던 대로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핸드폰 어플 중에 다이얼리 어플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던 어플이잖아요. 쓴 적이 없었어요. 막상 써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알람이 울려주고 약속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저는 약속한 걸 굉장히 잘 잊어버리는 사람인데 그걸 굉장히 잘 보완해주는 어플을 삼성에서 깔아줬는데 3년 동안 쓰지 않다가 그리고 약속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중복해서 잡고 문제를 일으키고 일으키고 일으키다가 최근에는 그런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요? 웬만하면 저게 적기 때문에 그래. 쓰는 법들을 배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말은 정확한 뭐 적절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좀 바꿔서 하지만 정확한 표현 하나님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런 표현이겠죠.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누린다는 걸 단순하게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눠 봅시다.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누림을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네 가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바꾸시고 힘 주시고 도우시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 네 가지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바꾸시고 그렇죠? 누구를 나를 그렇죠? 변화시키시고죠. 그렇죠? 힘 주시고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네 가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향을 제시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대로 하지 않고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압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맞는지 그렇죠?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귀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렇죠? 또 바꾸시고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셔도 내 마음이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다 하시는데 내 마음이 옳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좋다 하시는데 내 마음이 그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바꾸시죠. 구원이죠. 우리를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주십니까? 힘 주시고.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내 안에 그런 선한 마음도 있지만 내 안에 여전히 악한 마음도 있어요. 내 것을 하고자 하는 열정은 있지만 그것을 하는 재능이 없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주세요? 힘 주시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되어서 주께서 주신 힘으로 열심히 한다고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죠. 내 안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 밖에서 일하셔야 합니다. 내 내면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장에서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생긴 대로 내 힘으로 내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가르치셔서 인생의 방향들을 설정해 가고 하나님께 나를 바꾸셔서 내가 새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내 진심을 내가 기경해 가고 하나님께 나를 힘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덧입어 함께 도우셔서 내 인생의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만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이 사람이 오늘 구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 경험을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짐을 지셨다.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을 할 때도 내 짐을 지셔서 나를 가르치셨고 내가 죄된 습성 가운데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을 때도 내 짐을 지어 나를 변화시키셨고 내가 무능하여서 할 수 없을 때도 내 가운데 새 힘을 지어 내 짐을 지셨고 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내 짐을 지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가 방향을 결정하고 내가 달려가고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뒤치다꺼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구절이 와닿지 않죠. 날마다 내 짐을 주시는 주라니 내가 그 중에 한 개만 져달라고 해도 져주질 않더라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참 잘 되어주셨네요.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짐을 져주셨나 봐요. 근데 저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제가 1년에 한두 개 부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짐을 져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겠죠. 이 구절을 건데 원망의 구절이 될 것입니다. 근데 웃습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성에서 내가 결정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 때 내가 하나님께 배우긴 봤지만 아, 난 안 그래. 그 말이 맞긴 한데 난 안 그래. 그 말이 동의하긴 한데 난 그렇지가 않아. 라고 완고하게 자기 죄에 대한 습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꾸려고 내가 변화될 수 있다고 내가 새로워지려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꾸실 것이라고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가 바뀌는 걸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내 짐을 지신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셨고 난 전리품을 나눴다고 고백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 건 내가 거기 참여하고 있다고 고백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머리를 깨셨다라고 고백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들어가시는데 내가 그 대관식에 기뻐 노래를 부른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이번 시편을 우리가 근데 멀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시편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것은 시편을 읽는 3단계를 표현해 보면 맨 처음에 시편을 읽을 때 사람들은 좋은 구절을 좋아해요. 좋은 구절. 뭔가 한 문장으로 명언 같은 구절들을 좋아합니다. 아, 그 구절에 줄을 긋고. 하지만 자기 인생이 그 구절 같지 않은 걸 느끼죠. 그 다음에 시편을 뭘 좋아하냐면 내 마음 같은 구절. 얘 시인도 되게 자기 적을 저주했네? 하나님을 원망했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라고 막 얘기하네? 아, 다 그만두고 싶다고도 얘기하네. 아, 되게 동감되는 거. 그래, 나도 이래. 근데 여러분, 시편을 좋아하는 3단계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시편을 좋아하는 3단계. 그래, 너도 힘들었구나, 나도 힘들다. 여러분, 이거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만으로 끝난다면. 그랬던 그 시인이, 그쵸?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왜 이러시냐고 하고, 그랬던 시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께서 정말 왕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자이시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구나 이 전형적이어 보이는 그렇죠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나한테 안 와닿게 안 느껴지는 것 같은 남의 얘기 같은 이 얘기가 나한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게 진짜 시편의 참 기쁨에 접근한 걸 여러분들 기억하셨어요. 그건 시는 이제 뒤로 갈수록 이거 67편을 넘어갔는데 물론 사관에서 복장으로 하지만 뒤로 갈수록 5권에 가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함이로다 막 계속 나오는 시들이 나옵니다. 그쯤 가면 사람들이 시를 읽기를 멈춰요. 처음에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할 때는 왠지 내 마음 같아서 들다가 뒤에는 그냥 전형적이라고 생각해요. 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시인이 힘들 때도 그냥 얘기한 게 아닌 것처럼 좋을 때도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전형적인 정답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진심으로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럼 그 진심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진심까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런 건 전형적인 얘기야. 우리가 그렇게 덮어버렸는데 그것이 우리가 내 찾아올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뻔한 이야기야. 우리가 그렇게 제껴버렸는데 그것이 우리가 느껴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이 전형적인 문장에 내 문장이 되기 위해서 고민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구절은 잘 동감되다가 아 이런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 승리의 말씀은 남의 얘기 같고 내 인생이 그러지 않으니까 나중에 내 인생이 잘 되면 이런 일이 동감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들이 왜 이것을 이렇게 기쁘게 얘기하는지 그 절망했던 시인이 왜 이것을 기쁘게 고백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엔 뭐가 있어요? 이 시인이 절망과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부터 변화되며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인생에 참여하신 것들을 경험했을 때 진짜 그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를 얘기하며 전쟁의 승리자, 세상의 통치자 내 원수를 깨시는 주와 왕의 행차를 얘기하는 것 여러분 이 네 장의 카드, 이 네 장의 그림이 전형적인 그림으로 남아있지 않고 여러분들 자신의 그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운전면허도 있고 차도 있는데 귀찮아서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다.
내가 어플도 있고 그 어플을 쓰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그냥 손에 익지 않아서 그냥 살던 대로 사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을 쓰지 않고 있지 않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꾸어지려고 하나. 바뀌려고 하나. 그냥 난 이래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힘을 얻으려고 하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하나. 간절하게. 1000번째 고백처럼. 그냥 대충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 누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 잠깐에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바꾸실 것이고 우리한테 힘주실 것이고 우리한테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무엇이 정답인지 알겠는데 그 정답이 싫으세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날 바꿔주세요. 맞는 걸 알겠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는데 힘이 없으십니까? 주님 내게 능력 주세요.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오십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하나님을 도울 하나님을 누릴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풍성하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한 겹 한 겹 쌓일수록 그것이 한 겹 한 겹 쌓일수록 우리의 삶에 단단한 지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풍요를 한 겹 얇지만 명확하게 여러분 인생에 쌓아가시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진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둔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없다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려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 떠오르신 거 있다면 말씀으로 먼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십니까? 가르치신 하나님, 바꾸신 하나님, 힘주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사모하는 그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시편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시라고 다윗이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주님 오늘도 날마다 지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내 짐을 져주실 텐데 내가 오늘 배우고 바뀌고 새 힘 얻고 도움 얻어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먼저 들음을 생각하시면 같이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